그다 같이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다시 말해서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어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이 13장에 있는 문맥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12장을 좀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12장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읽지 않겠습니다만은 12장엔 주님께서 몇 가지의 이제 예화를 말씀하시면서 위선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항상 이제 준비하고 깨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또한 진리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보다 진리는 우리에게 오히려 투쟁을 주신다는 말씀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를 잘 헤아려서 알아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쭉 연거푸시어 하셨습니다. 이 12장은 꽤 긴 말씀입니다. 이렇게 짧게 우리가 줄여서 읽지만은 12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심판에 대해서 또한 깨어서 준비하라고 경고하신 이제 그런 말씀들이죠.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몇 명이 지금 그 군중 사이를 비집고 나오는 것입니다. 나와서 예수님께 지금 당장 얼마 전에 몇 시간 전에 금방 생긴 새로운 한 뉴스에 대해서 예수님께 와서 지금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 몇 명을 죽였습니다. 죽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성소 뜰의 번제단 옆에 있는 사람들을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 나라의 법 가운데 하나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들이 이제 도망가다가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성소 안에 뛰어들어가서 번제단에 있는 그 번제단 뿔을 손으로 붙잡으면 절대로 그 뿔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데리고 나와서 이제 긴 기간 동안에 전부 조사하고 심판한 다음에 그다음에 공정하게 심판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사람들이 또한 이제 너무 급박한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성소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성소의 번제단의 뿔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보낸 로마 군인들이 들어와서 여러분 번제단 뿔이 뭡니까? 그냥 붙잡고 있는 사람들 그냥 성소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유대인들의 종교에 의하면 이 성소의 종교에 의하면 절대로 성소 안에 들어가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번제단에서 뿔을 붙잡고 있는 그 사람들을 무참히 가서 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심판과 주님께서 이제 이런 환난의 때가 올 텐데 깨어서 준비하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유대 교회가 교회로서 은혜 시간이 곧 마치려고 하는 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지만은 인생의 구원의 구세주인 예수님께서 이제 이 나라에 이 교회에 곧 은혜의 시간이 마치는 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어떤 기회나 어떠한 입장에서라도 주님께서 이용해서 단 한 명이라도 깨워서 구원할 수 있을까? 그런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저 정말 시시때때로 기회를 만들어서 그 영혼들을 깨울까 해서 주님께서 이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 지금 와서 한 사람이 지금 당장 일어난 그 사건을 지금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보면 이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진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아마 그 실로암의 그 아래로 수로를 뚫는 그런 공사가 있었습니다. 수로를 뚫는 공사를 하다가 그 공사의 그날 이 축대가 무너져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것을 말하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에 지금 심판과 장차 다가오는 환난과 위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한 이웃을 갖다가 예수님께 전하면서 자 보십시오. 우리는 그래도 주님의 선택한 민족으로서 그런 꼴을 당하지 않습니다. 저 갈릴리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타협을 많이 하고 범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말했죠. 나사렛은 그 유명한 갈릴리 한 동네 가운데 하나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다시 말해서 그들의 선민 사상에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심판받지 않고 저렇게 개죽음 당하지 않고 사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큰 호의를 얻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두 번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화이프님께서 말씀하기를 우리 재림 교회는 옛날 유대인들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전철을 우리가 밟고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입장에 있다 그랬고 또한 초기 문집을 말씀하기를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보다 더 악하다 그랬습니다. You did worse than they 그랬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그렇게 반역하고 주님을 불순종했던 그들을 보면서 그 말씀을 성경에서 읽으면서 참 이상하게 생각을 하느냐? You did worse than they. 너희는 그들보다 훨씬 더 악하게 했다고 천사가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면서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죽었어요. 지금 당장 사람들이 번제단에서 지금 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라는 그런 보고가 들어올 때 주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동물이 하나 죽어도 아파온 가운데 주님께서 이 사랑하시는 그렇게 불쌍한 영혼들이 죽었습니다. 주께서 그 사실을 들으실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많은 예수께서 이 땅에 와서 지금 사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면서 단 하나의 시간도 허비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말씀하시고 또한 사시고 계획하시고 전하신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기회를 이용해서 말씀으로 행동으로 기적으로 또한 그들을 타치하심으로 친절한 말씀 친절한 그 말씀 한마디로 그 영혼들의 심령을 깨우쳐서 영혼이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픈 뉴스를 들었지만 그 아픈 뉴스를 돌려서 지금 듣고 있는 그 영혼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진리를 환기시키고 그들의 입장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오 내가 너에게 말하지만은 너에게 이르는데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한다는 얘기를 두 번 연급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목적은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무슨 기회를 통해서든지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책망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애썼습니다. 이슈는 뭡니까? 이슈는 회개입니다. 여기에 주님 보십시오. 저들은 저렇게 무참히 죽었고 저렇게 어려움 당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호의를 받고 주님의 축복 안에 잘 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It doesn't make any difference. 그거 중요하지 않다. 조금 일찍 죽고 나중 죽고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망하고 병들기로 10년 전에 먼저 병들고 10년 후에 병들고 심판을 20년 전에 먼저 받고 20년 후에 받고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인간 사는 중요하지 않다. It doesn't make any difference. 그 중요하지 않다.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슈가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주님께서 그 심판을 10년, 20년 후까지 미루어서 주님께서 홀드하고 계신 것뿐이지 심판은 똑같은 것이야. 너희가 30년 후에 죽으면서 심판받아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면 10년 전에, 30년 전에, 50년 전에 사고로 무참히 죽어버린 갈릴리 사람들과 너희 영혼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It doesn't make any difference. 이건 차이가 없어. 문제는 회개다.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들처럼 너희도 망한다. 너희 그것을 모르겠니? 이거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거 누가 보면 13장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우리 재림교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기 때문에 이런 평안함 속에서 보호되고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민사상은 아직도 있습니다. 선민된 것은 우리가 택함 받은 것은 우리가 진리를 먼저 알았다는 것뿐이지 진리가 중요하지 진리를 아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진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면 선민이 아닙니다. 진리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진리 안에 있고 진리를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더 선하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먼저 진리를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입니다. 그것을 매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무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가끔 이제 그런 말씀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읽게 됩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린 벌레입니다. 우린 이 땅 위에 있는 티끌만도 못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가끔 좀 이상하게 생각됩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귀중하고 이렇게 엄청난 창조물이 어떻게 벌레와 티끌로 그렇게 비교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우리된 것은 우리의 창조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와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된 것과 우리가 선택받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무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 때문에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지 그들의 공로에 있다는 것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쉬운 얘기 같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좀 이상하게 들지 모르지만 여러분, 포도원에 포도를 심지 왜 무화과를 심는가? 옛날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에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는 것은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였습니다. 아주 흔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원에 이제 감람나무를 이제 많이 심었습니다. 이제 무화과 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무를 밭에 심은 목적은 열매를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얻지 못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소용이 없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나무를 심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씨를 퍼뜨리기 위해서.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좋게, 그저 눈에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전경을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 씨를 얻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택의 이유입니다. 열매는 주인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맺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남에게 주어서 그 사람이 그 열매를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남을 살리기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는 우리의 품성의 결과는 남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품성의 결과는 하나님의 올바르심과 의로우심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품성의 아름다운 열매는 나를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맺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남을 심은 주인에게 돌려드리기 위해서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 천세기별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무엇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심어주신 그곳에서 여러분 이제 공기를 통해서 또한 햇빛을 통해서 양분과 수분을 통해서 열매를 맺은 다음에 그 열매를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돌보아 주신 주님께 그것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품성의 변화입니다. 품성의 변화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볼 때. 물론 우리의 구원을 위한 판단의 기준 조건이 되지만은 품성의 변화와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악관의 대쟁투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마귀로부터 고소를 당했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주님께서 이제 복음 전하는 것을 교회에게 우리 개인들에게 맡기신 것은 복음을 전하고 또한 이제 이 전도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여러분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금방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는 우리처럼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천사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인투이션, 그들의 그 타고난 본능입니다. 그들은 타락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참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온전하고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은혜라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타락해서 용서받은 구원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 생애에 처음도 이러한 사람들이 자기의 생활로 전도하게 그렇게 주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농사는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도와 구원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농사 짓는 일로 비교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과 진리를 인간에게 맡기시어서 퍼져 나가도록 섭리하셨습니다. 복음은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씨를 내서 또 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봄에 보십시오. 조그만 들풀들도 말이죠. 거기 바람이 불면 말이죠. 그것이 쭉 날아가서 씨를 퍼뜨려요. 또 어떤 씨는 말이죠. 바람 불면 떨어져가지고 그곳에 땅이 나쁘면 걸어가요. 여러분 보셨어요? 여러분 이런 과학 영화 좀 보십시오. 씨가 걸어가요. 씨가 막 걸어가요. 씨가 걸어가서 자기가 땅을 타고 들어가서 숨어서 씨가 묻혀질 때까지 씨가 움직여요. 별 희한한 창조물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걸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심으신 이유는 우리의 남을 통해서 씨가 퍼지기 위해서 열매를 맺어서 지나가는 영혼들이 먹고서 먹을 취김을 당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그들이 목에 축임 받고 영혼의 구원을 받고 영혼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밭에 심으신 겁니다.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로 부름받은 유일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진리의 밭에 심겨진 나무들입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는 아무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오, 보기 좋지요? 가끔 남들에게 그늘을 줄지 모릅니다. 무성한 잎사귀가 있습니다. 푸르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나무의 존재 이유가 아닙니다. 그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열매는 남들을 살려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생애가, 계획이, 여러분의 돈을 씀씀이가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모든 탈란트를 이용하는 것들이, 시간을 쓰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남들의 영혼에게 생명의 신선한 열매를 주는 것이 아니면 여러분 죽은 나무요. 그런 나무는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재림교회가 진리의 청원에 심겨졌지만은 진리대로 살지 않으면 그 교회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무의 유일한 목적은 씨를 번식하는 것과 열매를 주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단번에 천사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천사가 내려와서 여러분 새 천사의 기별을 할 때 진짜 천사가 내려와서 진짜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자연적인 능력은 기적은 잠시 동안 우리 마음에 우리의 눈에 감동을 주지만은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은 그 인상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지력에 충격은 주지만 우리 속사람을 설득해서 진리로 변화시키는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씨를 번식하도록 계획하신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해와가 자식을 낳고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아서 계속 번식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영혼들을 서로 우리 인간들의 개인적인 경험의 증거와 증인을 통해서 구원받도록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다니면서 제가 전도 활동을 많이 합니다. 이번도 제가 가서 이제 한국과 중국에 가서 이제 3주 동안 제가 이제 선교 활동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강의를 많이 하지만 제가 이런 전도회를 하고 가르치는 세미나를 하고 특별히 이제 목사님들 이제 중국에서 이제 사역자들 모아놓고서 이제 세미나를 계속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아, 역시 이 추수한다고 하는 것은 열매를 딴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다 물 주시고 씨를 심어 놓으시고 발화시키시고 자라게 하시고 크게 하시고 가지를 내시고 잎사귀를 내시고 탄소 동화작용하게 하셔서 열매를 맺어서 있게 하신 그 열매를 따르는 것이 우리 일이구나. 싹을 트이게 하는 것도 우리 일이 아니요, 자라게 하는 것도 우리 일이 아니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도 우리의 일이 아니고 열매를 맛있게 맛을 내게 하고 연결게 하는 것도 우리 사업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요. 다 익은 것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섭리와 뜻대로 있게 해 놓으신 것을 가서 그냥 따는 것이에요. 우린 다른 일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사실 사람들을 억지로 연결게 하려고 막 애를 씁니다. 뭐 갖다가 사주고 대접하고 갖다가 데려오고 말이죠. 시간만 내면서 빚값에 오고 아 그런 우리가 우리의 좋은 선한 행실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케어하는 우리의 표현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잡을 얻어주고 무엇 도와주고 저거 도와주고 돈 도와주고 무슨 뭐 좋은 해주 이런 친절도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든지 말든지 그 영혼을 진리로 인도하든지 말든지 그런 목적이 있든지 말든지 우리는 항상 그런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여러분 보세요. 그것을 자 내가 당신 이런 직장을 구해줬으니까 당신 이제 교회 나오시오. 내가 당신한테 이런 큰 도움을 줬으니 날 봐서라도 교회 와서 침례 받아주시오. 이건 강요요, 강요. 이건 세일즈맨십이요.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내가 10,000원 줬으니까 그만큼 대가를 달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세일즈맨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냥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푸셨어요. 그들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고서 감사하든지 말든지 주님은 나는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팔을 벌리셨어요. 주님은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대가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사랑을 다 베푸시고 보이신 다음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아무 생각해도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가장 좋은 표현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죄인이고 누구고 믿든지 안 받든지 믿든지 모든 사람들을 영원히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이 세상에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이름도 없이 이슬처럼 사라져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귀하지만 요즘처럼 사람들이 귀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어요? 예?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서울의 시내 한번 가보세요. 사람들 한 지날 때 한번 주말에 한번 걸어보세요. 여러분 북경 시내 한번 걸어보세요. 사람들에 치여서 다닐 수가 없어요. 어깨가 아파서 어떤 때는. 사람이 세고 셌어요. 여러분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 이러한 그 하나하나의 인간을 주님께서 귀하게 가치 있게 보시고 모든 사람을 영원히 살도록 계획하십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사람들을 더 이상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에 아담과 해와를 창조해 놓으신 그때와 똑같이 변치 않은 마음으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영원토록 어떻게 하시다고요? 동일하시다. 아담과 해를 창조해 놓으시고 그 아담과 해와가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고 그들이 범죄한 다음에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들이 범죄해서 나중에 할 수 없이 에덴 동산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동편문을 통해서 나갈 때 거기에서 화염검처럼 그룹 천사 가운데 서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아담아 해와와 해와야 영원히 가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다시 이 동산으로 돌릴 수 있는 계획이 나한테 있어. 성수의 계획이죠. 영원히 가지 말아라. 내가 널 사랑한다. 영원히 가지 말아라. 적어도 매 안식일마다 여기 와서 나와 대화하자. 이야기하자. 그때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 인간들의 단 한 명 한 명의 가치를 보시는 똑같은 사랑이 지금도 주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인간의 유니크한 유일한 가치를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살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을 우리가 커뮤니케이트 하는 것은, 이 사랑을 남들에게 나타내고 얘기해 주는 것은 천사가 못해요. 천사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천사는 구속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구속받은 자가 남들에게 구속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같은 얘기를 해도 가슴이 사무쳐서 울먹거리며 하는 얘기와 맹성맹성 웃어 싸늘하게 하는 얘기하고 차이가 있어요. 전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마음이 감동된 자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열매는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빨아 올려서 자기가 쌓아 올린 자기의 경험의 결정체가 열매예요. 그 열매는 달아야 돼요. 시원해야 돼요. 배고픈 자의 목을 튀길 수 있고 그게 생명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양식이요. 그래서 천사는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나무로 진리의 정원에 세우신 것입니다. 선민의 사상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자비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농사는 이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오랫동안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이 농사 짓는 이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것은 개인의 경험과 교회의 경험 두 가지를 다 상징할 수 있습니다. 우린 개인적으로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로 포도, 주님의 포도원에, 진리의 포도원에 심겨졌습니다. 그 포도원에 심겨져야 올바른 열매 맺는 것입니다. 왜? 그 옥토는 진리의 옥토이기 때문에, 진리. 여러분, 영혼 불멸 사상을 가지고, 지옥소를 가지고, 예수님의 지성사업을 모르는 그런 진리 속에서 아름다운, 완전한, 맛있는 열매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완전한 옥토에서 완전한 열매가 가능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완전한 진리의 포도원에 우리를 무화과나무로 심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두 번째로 교회의 경험입니다. 교회의 경험. 주님께서 무화과나무인 새로운 나무를 이 세상의 옥토에 포도원에 세우시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장을 읽으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장에 내가 이 포도원을 위해서 더 해줄 일 또 더 이상 무엇이 있단 말인가? 내가 널 위해서 아직까지 하지 않은 일이 또 어디에 있단 말이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이 진리의 포도원에서 이 재림교회가 또 우리 개인들이 재림교인들 개인들로서 우리가 아름답고 맛있는 열매를 맺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교회와 또한 우리 개인들을 위해서 하지 않으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남들이 와서 금방 따먹을 수 있는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하지 않으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게 맺도록 하지 않으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배도하고 주님을 버렸습니다. 진리를 버렸습니다. 진리를 알지만 진리를 따라서 변화함 받고 진리가 그들 영혼 속에 교회 속에 열매를 맺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찍어버림을 당했습니다. 너희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림을 당한다.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똑같은 결과로 너희도 망한단 말입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선민은 남들에게 씨를 주고 열매를 주기 위해서 먼저 부르신 주님의 은혜 이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최근이 아닙니다. 어제군요, 어제. 한 두 분이 저한테 전화 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목사님, 이제 생애빛의 가르침을 듣고 안식일 문제 깨닫고 여러 가지 다 문제를, 이제 진리를 이해한 다음에 이제 재림교회 가기 위해서 여러 개를 트라이 해보았습니다. 근데 참 죄송하지만 갈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 교회에 이렇게 사랑이 없고 어쩌면 이렇게 진리가 없습니까? 어떻게 일반적인 얘기만 합니까? 그것은 제가 침례교회 있을 때 그런 것보다 더 나은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에도 왜 기본적인 것만 말합니까? 그것은 저 장로교회나 침례교회에서 더 잘합니다. 내가 가슴이 아파서 대화할 때 가슴이 아파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웬일일까요? 우리에게 열매가 없습니까? 진리로 거듭나고 진리로 변화되는 삶이 없는 이유는, 열매가 없는 이유는 그 나무가 땅만 버리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멋있게 허울만 좋아요. 이 잎사귀가 무성하고, 근데 가서 그 나무를 보고서 열매 얻기 위해서 뛰어가서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얼마나 큰 실망입니까?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땅만 버립니다. 다른 나무가 와서 차라리 내 대신 심겹더라면 그 나무는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땅만 찾아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땅만 찾는다 말은 다른 사람들이 얻을 특권을 내가 방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두려운 것입니다. 선민은 두려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나라를 배정받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이제 잘라서 없앰을 받습니다. 왜? 열매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열두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초대 교회를 세우십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을 세우십니다. 그 교회가 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나중에 교황권이 들어섭니다. 교회가 타협합니다. 세속적이 됩니다. 국가와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핍박이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나무가 또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재림운동을 크게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성령의 운동 못지않는 더 큰 놀라운 큰 경건의 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이후에 놀라운 성령의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운동도 대실망으로 마칩니다. 대실망이 끝난 다음에 남은 자들이 약 50명 이하로 남았습니다. 약 5만 명 이상의 재림운동하는 사람들 중에서 약 1000분의 1도 안 되는 1000명 가운데 한 명도 안 되는 꼴에 1000분의 1 정도의 꼴로 한 50명 이하의 사람들이 46명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것이 재림교회가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의 진리로 마지막 백성들에게 새 천사 기별을 전파할 수 있도록 마지막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운동을 주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그것이 재림운동이 옳습니다. 한국도 일본 사람 구니야 히데 전도사를 통해서 하와이에 이민을 가르다가 수송 미비로 돌아오던 배 가운데 있던 손흥조 씨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이 또 그 후에 임기반 선생에게 갔습니다. 나중에 계속해서 이제 말씀이 성장한 다음에 한국에도 재림교회가 생겼습니다. 계속적인 성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 그 나무를 심은 목적은 열매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그 나무도 회개 자라면 망하는 것입니다. 옛날 유대교회가 찍어서 넘어짐 당한 것처럼 그 교회도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 속에 열매가 없으면 우리도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심겨진 유일한 이유는 씨를 퍼뜨리고 열매를 맺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진리가 우리 속에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도 찍혀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아마 눈에 눈물이 고였을 것이에요. 주님께서 답답해서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너희도 그들처럼 망한다. 옛날 예루살렘이 로마에게 멸망당한 것은 최후의 이 세상, 아니 교회가 마지막으로 폐허되어 멸망하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우리도 회개치 않으면 그들처럼 망하는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처럼 우리도 망할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처럼 우리도 망합니다. 결국엔 나무를 심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열매를. 진린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을 좀 보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2절 좀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22절과 22절부터 25절까지 읽읍시다.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너희가 진리를 어떻게 함으로? 아직 못 찾으셨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어떻게 함으로?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어떻게 하여? 깨끗하게 해요. 여기 진리를 믿음으로 안 그랬어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를 아는 것과 진리를 따라 사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비춰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으로.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들어가 우리 속에서 살면 싹퍼 살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 이 이야기에 이상한 얘기입니까? 우리 펴서 보십시다. 요한일서 3장 요한에서 3장 9절 보십시오. 이 말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이상하게 완전주의라고 하고 극단주의라고 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요한에서 3장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어떻게 해요?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것이 계명을 지키는 경험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씨가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말씀으로 우리 속에 내재하시는 것이 진리로. 그러면 진리가 나를 변화시키면 죄를 짓지 못합니다. 말씀이 내 속에서 나갈 때 쓰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적으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언의 신은 또 성경은 여러분이 실수하는 것은 감안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혹시 실수하여 범죄했을 때 하늘에 있는 중보들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거듭난 자는 무엇을 안 합니까? 의도적으로 계획해서 범죄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과거에 습관적으로 지어오던 죄의 습관이 더 이상 없어져 버립니다. 그건 분명한 얘기입니다. 이 열매가 반드시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얘기고 여자의 남은 무리의 특징이 특징을 말씀하실 때 성도의 인내는 여기 나니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물어보십시다. 계명을 지키는다는 뜻과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과 똑같은 얘기입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계명을 지키는 얘기와 죄를 짓지 않는 얘기와 같은 뜻입니까? 다른 뜻입니까?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첫째부터 열째 계명을 다 지킨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죄를 짓는 것입니까? 죄를 다 이기는 것입니까?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왜 이게 이상해요? 아주 성경에서 가장 단순하고 간단한 얘기예요. 우리가 범죄하는 것은 예수의 임재가 내 속에 없어서 그런 것이에요. 성령이 내 속에 없으니까 범죄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남을 속이고 왜 우리가 도적질하고 왜 우리가 교만하여 남을 칩니까? 그것은 내 속에 예수의 임재가 지금 없기 때문에 범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계시면 죄를 짓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 그게 이상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당연한 얘기지. 여러분 성경을 말씀하기를 예언의 신을 말씀하기를 우리 마음 가운데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품성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딱 잘라서 우리가요 말씀을 얘기할 때 자꾸 두루뭉실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이죠. 정말 이 beating around the bush라고 하죠. 영어에서 자꾸 곁까지만 치니까 그래. 그러지 말고 전곡을 딱 때려보세요. 간단하지. 이해는 실 말씀하기를 우리 속에서 달린 하나님의 열매는 계명을 지키는 예수의 품성이라 그랬어요. 그럼 그만이지. 간단하죠. 자꾸 말씀을 타협하니까 자꾸 돌아가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이 비유가 말씀하기를 이제 이 과원의 주인이 와서 하는 얘기가 3년 동안 내가 기다렸는데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않지 않느냐. 이걸 잘라버리자 땅만 버린다. 그때 과원 지기가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화를 그린 비유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대화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보다 우리를 위한 사랑이 좀 덜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이죠. 맞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대화를 하신 것은 이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에 있는 그 사랑의 대화를 비유로 설명하신 것이죠. 지금 아버지께서 하십니다. 3년 동안 기다렸는데 이 유대교회에 열매가 없다. 찍어버릴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아닙니다. 아버지 한 해만 더 참아주십시오. 6개월만 더 참아주십시오. 이번 올해도 제가 이제 땅을 좀 더 깊게 파보고 좀 더 내가 걸음을 더 많이 줘서 한 번만 더 애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다. 그렇게 했는데도 교회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참 슬픈 얘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열매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주님께서 그 나무를 잘라버리시고 다른 나무를 갖다 심으십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열매 없는 나무는 남에게 괜히 해가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다른 나무들을 심었더라면 열매를 얻을 가능성이 있었을 텐데 다른 사람들의 특권을 빼앗는 사람들입니다. 잎사귀만 무성하고 땅을 어둡게만 그늘만 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품성이 남들에게 그늘만 지게 만드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도 생각을 좀 해봐야 합니다. 정말. 이 나무들도 같은 비와 햇빛과 같은 양분을 받아왔고 같은 과원지기에 돌보시는 축복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줄 열매가 없습니다. 땅만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오히려 저주가 되었고 다른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땅만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재림교회가 아니면 또 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실물교훈 67페이지와 68페이지에 다음같이 말씀했습니다. 밀은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으로 자라난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곡식을 가꾸는 목적은 열매를 얻기 위함이다. 그들은 굶주림을 채울 양식을 바라고 후일에 거둘 추수를 위하여 씨를 뿌린다. 이와 같이 하늘의 농부께서도 당신의 수고와 희생에 대한 보수로서 수확할 곡식을 찾으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에 당신 자신을 재현시키고자 하신다. 그는 이 일을 당신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신다. 그리스도인의 생애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일이다. 곧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현시키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그 품성이 재현되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생애의 목적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곡식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싹을 내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기 위해서이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대표자로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 속에 이기심을 잔뜩 집어넣어 주어서 세상의 표준 따라 살게 하시고 그 표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불화에 살 수가 없어요. 자기가 창조한 근심과 걱정의 짐을 가지고 지고 살면서 하나님의 나무에 열매 맺는 일에 시간 바치지 않고 게을리 하며 살도록 만든 것이 마귀가 우리의 생활을 바쁘게 만드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생애에는 자라나는 일도 없고 열매 맺는 일도 있을 수가 없다. 그대에게 주어지는 모든 의무를 다하라. 마음속에 영혼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일을 힘써 행하라. 그대가 그리스도의 정신 곧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기심 없는 사랑의 정신과 그들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정신을 받아들일 때 그대는 자라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성령의 열매가 그대의 품성에 무르익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대의 마음이 더욱 굳어지고 그대의 신념이 더욱 확고해져서 그대의 사랑이 온전하게 될 것이다. 순결하고 고상하고 사랑스러운 모든 것 가운데서 그대는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욱 많이 반사하게 될 것이다. 그 뒤에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 안에 당신을 나타내 보이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재현될 때에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교회 입장에서 교회 역사를 볼 때도 맨 마지막에 가장 잘 익은 가장 맛있는 마지막 열매가 충실하게 생겨서 주님께서 그 열매를 추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모든 진리가 다 회복되고 광명한 햇빛 같은 진리로 전부 다 회복되었을 때 그 교회가 재림교회입니다. 모든 진리가 전부 회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완전케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 완전케 된 진리의 광명한 빛 속에서 아름답고 완전한 맛있는 열매가 익어지고 그 교회 속에서 예수의 품성이 재현될 때 주님께서 드디어 하늘 앞에 주님께서 당신의 구속의 사업에 대해서 다 심판을 끝내시고 또한 주님께서 이제 다 됐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그 열매를 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소에 대해서 다 벌써 이제 하늘에서 다 이제 이해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맨 마지막 교회의 그들의 품성과 그들의 생애 때문에 주님께 주님의 성품이 옹호되었습니다. 변호되었습니다. 마귀의 고소가 잘못된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열매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요. 여러분들이 바쁘게 일하십니까? 좋습니다. 바쁘게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바쁘게 일하면서 그 바쁘게 일하는 모든 삶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이 되게 만드십시오.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농사 지으면서 바쁩니까? 여기 오이가 두 개 나왔네. 아, 이 오이 두 개 이제 주님의 사업의 몫이다. 오이가 100개 나왔네. 이 100개는 주님의 사업을 위한 몫이다. 주님의 사업을 키우세요. 바쁘게 하되 여러분이 직접 영혼들을 만나서 전도할 시간이 없으면 바쁜 여러분의 이제 여러분이 이제 사업하는 그런 종업하는 그렇게 일하는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사업학습 가지고 일해보십시오. 오 지금 주문이 100개 들어왔네. 이번엔 뭐 200벽이 들어왔네 주문이. 그러면 그 주문을 주 앞에 바치십시오. 그럼 그렇게 해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다른 영혼들을 영원히 살 수 있는 일을 위해서 바쳐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마귀가 주는 그런 바쁜 일에 그저 정신없이 끌려다니면서 세상이 주는 표준에 달하기 위해서 애써서 마음의 불안에 불안한 근심과 짐을 여러분 영혼에 더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지는 이 시대를 초점으로 한 말씀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죄의 도말 문제가 나오죠. 구약 성경에 환란 문제가 나오죠. 야곱의 환란 얘기가 나오죠. 정결섭이 나오죠. 마지막 대속죄일 얘기가 나오죠.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이 나오죠. 예수께서 천년기 이후에 이 땅에 감람산 위에 내려오실 것이 얘기가 나오고 새 예루살렘 얘기가 다 구약 성경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옛날에 살던 그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얼마나 애썼는지 여러분 아세요? 실물교훈 314페이지 우리가 살고 일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초점 맞춰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기심이 우리 마음을 채울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실물교훈 314페이지에 사탄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한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형상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될 때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셨다. 이 사실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거듭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사실이 어두워서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감지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권세는 곧 하나님의 권세이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 수 있는 능력도 받게 되는 것이다. 우리 예수를 받는 것은 예수의 능력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를 받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온전하게 되길 바라신다. 그분의 율법은 그분의 품성의 사본인 동시에 모든 품성의 표준이 된다. 이 귀한 표준을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구성할 백성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그리스도의 지상생애는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표현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가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거듭날 때 주님께서 계명을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명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써서 계명을 순종하려고 이 법을 지키려고 막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심으로 계명을 자연히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계획이에요.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될 때 주께서는 그들이 하늘 가족을 구성할 만한 자들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실 수 있게 될 것이다. 저희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임금님의 잔치의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며 피로 씻은 옷을 입은 무리들과 연합할 권세를 갖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있고 맛이 들어가는 경험이 뭐냐 하면 우리 속에서 예수의 품성이 생기고 계명을 지키는 마음속의 경험이 계속 쌓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험이에요. 그게 열매가 있는 열매가 맛서지는 경험이에요. 죄를 승리하고 세상과 분리되는 경험이에요.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열매로 심판하세요. 성경은 말하기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행함으로 심판받아요. 맞습니까? 그게 성경 얘기예요. 열매가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표현해 주어요. 열매가 없으면 그건 무슨 아무리 아름답고 뭐 잎사귀가 많아도 그건 가짜 나무예요. 그 나무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건 잘라서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 속에 진짜 씨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씨를 심을 때 열매 없는 씨를 심을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씨예요. 잘못 드십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씨를 가지고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보이는 열매로 우주가 볼 수 있고 천사가 볼 수 있고 사람이 볼 수 있고 마귀가 볼 수 있고 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로 주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온당한 이유입니까? 여러분이시요. 제가 이번에 이제 중국에 갔는데 자 중국에서 이제 한 도시에서 이제 목사들과 장로들 다 모아놓고 이제 우리는 교회 지도자들만 모아놓고 하니까 몰래 이제 집회하는데 저 시골에 가서 아주 안전한 곳에 해야 되는 거죠. 저 시골에 가서 이제 40명 모여서 이제 말씀을 다 가르치고 공부한 다음에 일주일 한 다음에 다른 도시로 옮겨야 할 텐데 미리 전화해서 우리를 위해서 급행열차표를 갖다가 좀 사놓으라 해야 돼. 급행열차표 한 6장을 사놓으라. 우리 일행들이 같이 여행하게. 근데 그 사람이 말이죠. 그 우리가 떠나기 바로 전달까지 그것을 깜빡 잊어버렸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다음에 깜빡 잊어버렸죠. 가끔 주님께서 잊어버리기도 하세요. 주님께서 이건 주님께서 하신 것 같아요.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떠날 날 가니까 표를 안 사놨어요. 달려가니까 표가 있습니까? 중국 사람들이 뭐 사람들이 열차 여행을 너무 많이 하니까 뭐 14억이니까 열차를 오래 전부터 사지 않으면 열차표 살 수가 없어요. 특별히 그 특급 열차 사야 되니까 특급 열차를 타고 와야 다른 도시까지 갈 때 5시간 반 걸리는데 버스를 타면 9시간 반. 그것도 말 탄 것 같아요. 덜컹덜컹. 뭐 참 힘듭니다. 버스 타고 9시간 반 가는 것은. 할 수 없이, 할 수 없다. 이제. 또 사람들이 막 그 부인한테 당신이 무슨 그리스도이냐. 아니, 저 멀리서 목사님 이렇게밖에 대접 못하고 그냥 원망을 막 하는데 원망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우리 버스 타고 갑시다. 우리 이제 이왕 버스 타고 갈까? 우리 웃으면서 갑시다. 이 버스 탔어요. 타고 가는데 한참 가는데 정말 힘드니까 제가 오늘 오후에 여러분에게 사진 다 보여드리겠어요. 식사한 다음에 사진을 제가 한 100여 장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면 알 거예요. 근데 이제 타고 가는데 너무 힘드니까 한 분이 전화했어요. 그 가는 곳에 여보시오 제발 좀 차를 한 대 좀 보내주세요. 보내줘서 중간에 우리를 좀 맞이해서 좋은 차를 좀 타고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거 타고 가다 가기도 전에 목사님께서 녹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거기서 정말 차를 보냈어요. 차를 보냈는데 차를 보낸 그 차가 이거 순디숑. 이게 우리 한국말로 손씨인데 중국말로 순이라고 발음하는데 한국말로 형제 이름이 띠숑이에요. 순띠숑이 이제 차를 보냈어요. 근데 그 운전수를 보냈어요. 근데 독일에서 만든 좋은 차예요. 근데 이걸 타고서 이제 잘 갔습니다. 나머지 길을 잘 갔어요. 가운데서 만나가지고. 가니까 그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호텔 한 방을 마련하세요. 아직 우리 목적지에 안 갔는데 여기서 손 씻고 잠깐 좀 누워있다 식사하고 가시라고 호텔 방을 다르게 마련해놓고 내려가서 이제 또 식사 대접을 하는데 만나보니까 이 사람이 36살 나이가 36살 젊은 사람인데 집이 네 채예요. 그 집 한 채는 우리 미국 돈으로 따져서 한 제가 볼 때 한 그저 한 얼마 될까요? 한 50만 불? 미국 돈으로 한 50만 달러나 60만 달러나 한 70만 달러는 아주 고급 아파트예요. 그런 걸 포함해서 집 네 채가 있는 사람이에요. 큰 회사를 건축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맡고 있는 공사가 미국 달러로 천만 불짜리 공사를 맡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밑에서 일하는 자기 회사 직원들이 200명. 그럼 36살짜리 젊은 사람 지금 꽤 성공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절 만나서 한 얘기가 목사님. 근데 이번에 제가 열차를 타고 왔으면 그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겁니다. 버스를 타고 가니까 만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잊어버리게 해서 열차를 타고 가지 못하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돌아가서 그 사람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가끔 몰라요. 저한테 얘기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만나기 전에 두 주 전에 저는 지금 1년 반밖에 안 된 재림교회입니다. 1년 반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1년 반 동안 살면서 정말 요즘에 2주 전에 난 이제 주님께 정말 마음과 뜻을 바치고 이제 정말 주 앞에 헌신해서 주님께서 제 생애 가운데 무엇하길 원하시는지 내가 정말 그거 하려고 내가 결심한 사람입니다. 내가 결심하고 이제 정말 주님께 헌신하고 굴복하러 결심하고 이제 안식일도 절대 지키고 주님의 뜻을 나고 내가 이거 주께서 원하시면 이거 다 집어치우고 내가 전부 주 앞에 바치기로 내가 결심했습니다. 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You are the one. 다음에 바로 목사님이십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쭉 성령을 연결했습니다. 자기 일하는 걸 전부 다 그만두고 저를 따라서 가서 4일 동안 우리 집회 참석했어요. 집회 참석한 다음에 침례를 받겠다고 해서 다시 침례를 받는데 전 그렇게 간절히 회개하며 굴복하며 침례 받는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침례를 많이 좋았지만 줘서 참 진실한 사람들 많이 침례를 했지만 이렇게 정말 눈물로 회개하며 침례받는 사람들이 참 늘은 그런 경험과는 참 드문 경험이었는데 간증을 하는데 간증하는 게 설교예요. 얼마나 간증을 잘하는지 제가 중국말을 알아듣지 못하지만 조금 몇 마디는 알아듣고 또 이제 통역을 통해서 듣는데 정말 간증이 놀라워요. 그리고 이제 침례를 받는데 침례 받기 전에 제가 로마서 6장을 읽게 했어요. 로마서 6장은 침례장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이제 물의 무덤 속에 잠긴 다음에 일어나는 것은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이고 내 몸이 다시는 죄의 병기로 사용치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합니다. 그 말씀을 읽게 하니까 이 사람이 읽으면 처음에 읽는데 첫 번째 절 읽다가 조금 목소리 떨리더니 두 번째 절 읽는데 흐느끼고 세 번째 절 읽을 때 목이 메어서 읽질 못해요. 네 번째 절 읽는데 통곡을 해요. 다섯 번째 절 읽으면서 엎드려서 그렇죠. 울면서 이 성경 읽는 것을 그치잖아요. 계속 있는데 통곡을 하면서 땅에 엎드려서 통곡하면서 읽어요. 읽고 난 다음에 거기에 모인 목사들 가운데 한 40명의 목사들이 그저 마른 눈이 한 명도 없었어요. 침례 주었습니다. 4일 동안 집에 잠적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도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제가 니고데모의 얘기를 해줬습니다. 니고데모와 아리마데 요셉은 예수님께서 사실 땐 두려워했지만 십자가 돌아가신 다음에 빌라도한테 가서 담대하게 시체를 달라고 했고 그 다음부터 그들의 재산을 바쳐서 초대교회를 했습니다. 초대교회를 도왔습니다. 니고데모가 죽을 때는 돈이 없어서 막내딸을 시집 보낼 때 돈이 없어서 그 당시 니고데모와 아리마데 요셉은 유대 나라 전체 5대 부자 가운데 두 명이었어요. 그들이 온 재산 조합해 전부 다 바쳐서 그 사업을 했을 때 니고데모는 돈이 없어서 셋째 딸 막내 시집 보낼 때 돈이 없어서 교인들이 돈을 좀 거둬서 현금을 해줘서 시집을 보냈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 청년이 울었습니다. 울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앞으로 생애빚에 집을 운영하는 것만 하십시오. 나머지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 전하기 때문에 이 그룹들이나 교회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수백 명의 목사들이 우리 진리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경제적으로 대줄 이건 엄두가 너무 많아서 엄두가 안 돼. 어떻게 교회를 세워주고 어떻게 그들의 피를 채워주고 이건 엄두가 안 돼. 이게 한둘이어야지. 이 사람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그 사람들의 필요는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돕겠습니다. 그런 열매는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서 계속 자라게 해서 그렇게 맛을 내서 열매를 냈기 때문에 우리 가서 조금 따는 것만 조금 수고를 해주는 것이지 우리 일이 아닙니다. 왜 어떤 사람은 열매를 내고 어떤 사람은 열매를 내지 않을까요? 밭이 중요합니다. 씨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의 빛 예배 설교는 삶을 소중히 여기고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으며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블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의 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비디오와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